로마서 3장 23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자, 한번 다시 읽을까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지난번에 사경회 때 오셨던 우리 송영재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로마서에서 자기에게, 자기 생각이에요. 로마서에서 가장 중요한 한 챕터, 그 장을 찾으라고 이야기한다면 나는 6장이라고 이야기하겠다 그러셨어요. 그러면서 로마서 전체의 메시지를 잘 축약해서 정리해 놓은 구절이 있다면, 버스가 있다면 그것은 로마서 3장 23절. 오늘 지금 읽었던 말씀을 자기는 제일 중요한 메시지다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왜 그런가 하면 그 초점이 3장 23절 끝에 부분에 어떤 단어가 있는가 하면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초점이 하나님의 영광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자기는 이 3장 23절을 가장 중요한 메시지다라고 본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에는 영광에 관한 메시지가 몇 가지가 있어요. 사실 그런 구절이 있는데 자 이제부터 시냇물 흘러가는 소리 우리 찾겠습니다. 성경책 찾는 소리가 시냇물 흘러가는 소리입니다. 3장 23절은 일단 읽었습니다. 이제는 로마서 11장입니다. 로마서 11장 36절. 예, 시냇물 소리가 저의 오른쪽에서 흘러나왔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서도 영광 이야기가 나오죠. 하나 더 찾아볼까요? 16장. 로마서 16장 27절. 예, 요번에는 시냇물 소리가 크게 났어요. 16장 2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도 영광이 들어가 있죠. 자, 그러니까 3장, 11장, 16장이잖아요. 마치 서론, 중간, 결론 이렇게 하듯이 세 군데로 나눠져 있는데 처음과 끝은 그렇다 할지라도 중간에 11장 36절에 있는 것은 이제 12장의 새로운 장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마치 생활에 관한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11장에서 그렇게 결론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영광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는데 질문은 이거예요. 로마서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일까? 우리가 영광의 이야기는 많이 이야기되거든요. 하나님께 영광. 또 기도 중에 이런 말도 하잖아요. 이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말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오죽하면 우리 교회 올해의 주제가 뭡니까? 표어가 뭡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리고 즐거워하는 해피 공동체 이렇게 영광이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해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들이 되기를 정말 정말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주보를 참고하셔서 괄호 안에 이제 답을 넣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냐?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끌어가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예,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놀라운 목적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 구원을 조금 더 크게 그리고 깊게 내려다본다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말 뜻이 죄악 가운데서 건짐을 받았다도 있어요. 맞죠? 죄악 가운데서 건짐을 받았다. 그리고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 거룩해져 간다도 되는 거예요. 맞죠? 근데 또 하나가 뭐가 있어요? 죽으면 하나님의 영광으로 들어간다가 있어요. 그래서 좀 어려운 단어 쓸게요. 칭의, justification, 성화, sanctification, 그리고 영화, glorification이에요. 그러면 이 전체를 다 포함을 해야 진정한 구원이 만들어지고 이해가 되는 거예요. 구원은 죄악 가운데에서 건짐을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이제 너 알아서 살아 그러지 않는 거예요. 진정한 구원은 우리를 지옥에서 혹은 영원한 죽음에서 건져주시고 난 다음에 나하고 같이 살자라고 하는 게 지금 우리 현재 삶이에요. 근데 나하고 함께 살자 그런 다음에 죽은 다음에 너 알아서 해 그러지 않으셨어요. 죽음 이후까지도 책임져 주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완벽한 구원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 구원의 종점이 어딘가 하면 영광이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까지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까지 이끌어 가는데 자, 이 로마서 3장 23절을 읽으면 저는 그전에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 인간이 범죄했다. 거기에 더 많이 초점을 맞췄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그러니까 범죄에다가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같은 3장 23절 뒷부분에는 무엇을 강조하고 있어요? 영광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이 3장 23절은 우리를 어디로 데리고 가고 있는가 하면 에덴 동산으로 데려가고 있어요. 창세기로 데려가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의 에덴 동산으로 데려가서 그때 장면을 떠오르게 하는 겁니다. 자, 그때 장면은 어떤 장면인가 하면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기 이전에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먹을 것도 만들어주셨어요. 나무의 열매를 만들어주셨어요. 그러면서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야, 여기 있는 거 다 먹어. 니네들 먹고 싶은 대로 다 먹어. 그런데 요거는 먹지 마. 그러면서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세워놓으시고 요거는 먹지 말아라 그랬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그거를 따먹었나요? 맛있게 먹었나요? 맛있게 먹었어요. 따가지고 맛있게 먹었어요. 왜요? 눈이 번쩍인다니까.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그러니까 신나게 먹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잘못이었던 거죠. 그거를 우리는 한 글자로 뭐라 그래요? 죄라고 하는 거예요. 세 글자로 뭐라 그래요? 불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상태를 잘 보세요. 하나님은 그것을 따먹지 않았다면 아담과 하와를 바울의 해석으로 보면 어디로 이끌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영광으로 이끌어가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오리지널 플랜은 무엇인가 하면 순종하는 아담과 하와를 영광으로 이끌어가는 건데 그 영광에 못 갔어요. 왜 못 갔어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게 3장 23절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서 3장 23절을 거꾸로 이야기를 한다면 반대로 이야기를 한다면 사람이 범죄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렀다.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 부분에서 송영재 목사님이 아주 좋은 예를 드셨어요. 비유를 해 주셨는데 인간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영광으로 데리고 올라가시려고 그랬는데 죄를 지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그걸 우리는 두 글자로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타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죄를 짓고 쫓겨나서 타락을 했잖아요. 타락을 했기 때문에 우리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고 영원한 죽음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지하실로 내려갔어요. 이제 지하실 얘기하니까 무슨 얘기하는지 여러분 아시죠? 지하실로 내려왔어요. 그런데 지하실에서 살고 있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지하실에서 1층으로 끌어올리셨어요. 그래서 더 이상 지하실에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로 ascension, 승천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함께 일으켜서 함께 끌어올리시사 하나님의 우편에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성경에 기록됐나요 안 됐나요? 되었어요. 에베소서 2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를 찾아주십사 그랬는데 에베소서 2장은 아마 310페이지 정도 될 것 같아요. 신약성경에. 이 에베소서 2장 5절과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예수 그리스도와 말미암아 함께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새로운 피조물이 돼서 부활한 거죠. 그러니까 지하실에서 있다가 올라온 거예요. 그런데 1층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또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으켜주셔서 어디에 앉혀주셨다? 하늘에 앉혀주셨다. 그러니까 우리의 소속은 지금 어디예요? 하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킹덤 피플이에요. 우리가 하늘에 속해 있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 위에 남겨두셨죠. 남겨두신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로 가기 위해서 남겨두신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 나라를 소유했으니까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이 땅 위에 우리를 남겨두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리를 한다면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이냐? 우리를 지하실에서 1층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2층까지 데리고 가시려는. 그런데 1층에서 살면 어떤 현상이 생기는 줄 아십니까? 1층에서만 살면 오늘은 죽으면 천국 갈 것 같아요. 왜? 예배 드렸으니까. 그런데 내일은 죽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왜? 내일 분명히 어떤 사람하고 싸울 것 같거든요. 누구를 만나야 되는데 만나갖고 지지고 볶고 싸울 것 같아요. 그래서 욕도 할 것 같고 막 나쁜 말도 막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죽으면 지옥 갈 것 같아요. 그래서 1층에서 살면 1층과 지하실을 오르락내리락 오르락내리락 할 것 같은 불안함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안 살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2층에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농담하실 분이 계세요. 목사님, 1층에서 지하실로 떨어지는 것보다 2층에서 지하실로 떨어지는 게 더 데미지가 커요. 그렇게 이야기하실 분이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농담을 미리 알고 내가 미리 선수 치는 거예요. 그 농담이 안 먹히는 이유가 왜 그런 줄 아십니까? 2층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누구와 함께 앉아 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앉아 있어요. 하나님은 한 번 택하시고 붙잡은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를 포기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다. 오늘 영어 예배 때 할 말인데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2층에서 산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래서 2층에 속해져 있는 사람으로 1층에 이 세상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지만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어렵고 때로는 모자라는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득승여유 할 거예요. 이게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아는 사람은 사경회 때 나왔던 분이세요. 득승여유.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조금 없어도 제가 지난번에 그랬죠.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좀 힘들어도 That's okay. 조금 뒤통수 맞고 당혹스러운 일이 생겨도 우리 뭐라고 그래요? That's okay. 그리고 우리 살 수 있어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2층에서 살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 나라에 소속이 되어 있다고 하니까 착각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차피 우리 천국 가는데 어차피 천국을 받았는데 어차피 우리는 영생을 얻었는데 이 땅에서 죄 좀 짓고 살면 어때? 그냥 대충대충 살면 어때? 라고 생각하는 착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중에 아주 심각하게 착각하는 이단이 있죠. 구원파. 구원파는 이 부분에 있어서 엄청나게 심각하게 착각을 하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별의별 짓 다 해도 괜찮다. 영혼이 중요하지 우리의 육신은 중요하지 않다. 맨날 이딴 소리 하는 게 구원파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아요. 로마서 피고 계시죠? 12장 1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다 같이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11장까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영광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러면서 12장이 들어와서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한테 권한다. 우리 영어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어필한다. 그 다른 성경에서는 urge한다. 내가 너희들한테 권면한다. 강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너희들의 삶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뭐라고 그래요? 이게 예배야. 그렇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게 예배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씩 이 구절을 가지고 아멘 하면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내가 할 수 있는 부분만 하면 되지.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만 하면 되지라고 생각하면서 산 제물로 다 드렸다라고 착각을 해요. 근데 성경은 산 제물로 드리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다.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은 무엇이냐? A번에 뭐라고 써셔야 되는가 하면 산 제물은 절대 복종이에요. 절대 복종하는 거예요. 이 제물이다라고 하는 단어는 구약의 제사를 우리에게 생각하게 하는데 구약의 제사가 어떤 것이었습니까? 짐승 가지고 가잖아요. 양을 가지고 가고 염소를 가지고 가고 수소를 가지고 가고 짐승을 가지고 가는데 그 짐승을 잠깐 제사장에게 보였다가 다시 데리고 갑니까?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죽여요. 그때 이 제물이 이 짐승이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Wait a minute. 잠깐만요. 내가 오늘 감기가 들었으니까 오늘은 못 올라갈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밀당 하나요? 니고시에이션을 하나요? 안 하잖아요. 안 하잖아요. 그 드리면서 잠깐만요. 내 목숨은 건들지 마세요. 그냥 손가락 하나 잘라가세요. 그랬습니까? 안 그러잖아요. 어떻게 하든 자기를 그대로 다 드리잖아요. 각을 뜨고 배를 갈라서 내장을 끌어내고 기름을 뜯어내고 그리고 태워버리잖아요. 절대 복종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삶이어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아서 무슨 뜻인지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목사가 나쁜 마음을 먹고 성경을 잘못 가르칠 때가 있습니다. 자기 개인 이득을 위해서. 그러나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들으면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방맹이질을 친다면 그냥 순종하십시오. 목사님 그거 하다가 못하는데요. 나 그것도 못하겠는데. 아니 못하면 못하는 대로 흉내라도 내보시면 안 되겠습니까? 송영재 목사님이 아주 그 유명한 신학자 이야기를 하셨던 것이 있어요. 저도 그분의 책을 가지고 있는데 너무 어려워서 읽다가 포기한 책이에요. 사실은. 그 사경회 후에 다시 읽어보려고 꺼냈는데 또 읽다가 포기했어요. 지금 현재 포기 중입니다. 책 제목이 뭐냐면 성경신학이에요. 게할더스 보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쓰신 성경신학인데 이 책 안에서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가 하면 왜 하나님은 샘, 야벳, 함 이 세 족속이 있는데 그중에 샘 족속을 택하셨을까? 이 보스 목사님은 뭐라고 설명을 하는가 하면 샘 족속에서 유대교가 나오고 이슬람교가 나오고 그리고 오늘날의 기독교가 나왔는데 공통점이 있다. 물론 교리는 다 달라요. 이슬람교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어요. 유대교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어요. 교리로는. 그런데 공통점이 있는데 그 공통점이 무엇인가 하면 신앙에 있어서만큼은 목숨 걸고 하더라는 거예요. 절대 복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아니 저를 포함한 우리들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절대 복종할 수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무 소리 안 하고 머리를 숙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말은 하고 있지만 얼마나 모자르고 있습니까? 얼마나 부족합니까? 앞으로 거룩한 산 제물이다를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은 산 제물이 되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산 제물이에요. 그 말뜻을 이해를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욱더 죽도록 충성하고 봉사하고 순종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산 제물은 무엇인가 하면 결국에 이 산 제물로 우리의 삶을 드릴 때 우리의 삶 가운데서 뭐가 나타나는가 하면 킹덤 파워가 나타납니다. 킹덤 파워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소속이 되어 있다면 하나님 나라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야 될 것 아니에요. 조금 비유가 맞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분은 시민권자시고요. 어떤 분은 영주권자세요. 요즘은 대한민국 여권이 뭐 어떤 나라에서는 더 환영받는 그런 나라가 있기는 해요. 근데 일반적으로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제3국에서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보호를 빨리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독수리 여권 갖고 계신 분들이세요. 일반적으로. 독수리 여권을 갖고 계시면 이 무궁화 여권 갖고 있는 것보다 조금은 혜택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 여권이 우리의 힘이에요. 시민권이 우리의 힘이에요. 시민권과 영주권을 나누지 않는다 할지라도 영주권과 죄송합니다. 혹시 계신 분들, 해당되는 분들이 계시다면 용서해 주세요. 아직 영주권을 받지 못하는 그 스테러스가 아직 미흡한 사람들 누가 더 혜택이 있습니까? 그 권이라는 거 시민권 영주권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힘이잖아요. 평소에는 몰라요. 어떤 일이 발생을 했을 때 그것이 우리들을 때로는 지켜주고 우리들을 보호해 줄 수가 있는 거죠. 킹덤 파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소속돼서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인데 일반 삶 속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아요. 어떨 때는 구분이 안 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언제 그 힘이 나타나고 있는가 하면 누군가를 억누를 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내 삶이 힘들고 어려웠을 때 이겨나갈 때 등장하고 있는 것이 킹덤 파월이에요. 십자군 전쟁을 여러분 들어보셨죠? 제가 기억이 틀리지 않으면 역사 공부를 잘 못했으니까 아마 17차까지 십자군 전쟁 운동을 했던 것 같아요. 1차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다 졌어요. 다 실패했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전쟁이 무슨 성지를 회복하고 이래서 간 게 아니에요. 두 번째부터는요, 거기 가서 향료, 거기 가서 무슨 희귀한 물건을 유럽으로 갖고 와서 팔면 돈이 되니까. 욕심 때문에 하다가 십자군 전쟁은 다 실패로 돌아갔고 역효과가 일어난 것이 오히려 유럽에까지 그리고 이 아시아 쪽으로 이슬람교가 확산되게 된 거예요. 힘은 누르는 게 아닙니다. 킹덤 파워는 다른 사람을 누르는 게 아니에요. 변화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 변화는 나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없어도 괜찮아. 자꾸 돈 하면 그 돈을 따라가다 보면 내 스스로가 정말 주눅들게 되고 내 스스로가 불쌍하게 보이게 되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 없는 사람하고 비교 안 해요. 있는 사람하고 비교하니까 내가 너무 없는 거예요. 자기가 100만 달러 갖고 있으면서도 1000만 달러 갖고 있는 사람하고 비교하니까 자기는 쪼그라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한없이 불행하게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돈 쫓아가는 사람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 권력도 쫓아가는 사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덜 먹고 조금 몸이 좀 아프고 조금 괴로운 모습으로 산다 할지라도 뭐라고 영어로 얘기한다고요? That's okay. 그게 힘이에요. 그것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변화는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이 바뀔 때 변화시켜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에도 적용이 됩니다. 산 재물의 교회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게알더스 보스가 똑같은 책 그 성경신학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교회는 우리가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이 스스로 완성해 가는 것이다. 아기를 놓고 예를 들게요. 물론 요즘 젊은이들은 뭐 몸에 근육을 키운다고 프로틴을 먹고 뭐 하여튼 별의별 거를 다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장담할 것이 하나 있어요. 아무리 몸이 근육질로 막 이렇게 되어 있다 할지라도요. 영원히 못 간직합니다. 언젠가 다 빠집니다. 그렇다고 또 하지 말라고 그럴 수는 없고. 그래서 저희 아들도 그거 먹고 있어요. 그런데 한 살, 두 살 된 아기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한 살, 두 살 된 아기가 엄마 내가 내 몸을 좀 키워갈 거예요. 그래서 그 팔에 근육을 좀 세우기 위해서 아령을 좀 들고 다리에 근육을 좀 세우기 위해서 그냥 뭐 달리기를 하고 뭐를 하고 자전거를 타고 뭐 하고 아기가 그래요? 아니잖아요. 그런데요 어머니가 키웁니까? 솔직하게 할머니가 키우나요? 물론 할머니 밥 먹고 컸어요 라고 얘기하는 애들도 있어요. 엄마가 밥 해줘서 이렇게 컸어요 그러는데 우리 솔직하게 따지면 엄마가 무슨 밥을 주었든 할머니가 무슨 밥을 주었든 그 밥 때문에 큰 게 아니라 이미 몸이라고 하는 그 형태, 살아있는 유기체기 때문에 자라가는 거예요. 근데 조금 험한 얘기할게요. 머리가 없으면 자랄까요? 죽은 몸이죠. 죽은 몸은 절대로 안 자랍니다. 다시요. 죽은 몸은 절대로 안 자랍니다. 머리가 있기에 비록 몸은 어린아이와 같다 할지라도 유기체기 때문에 생명체기 때문에 자라가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이거를 절대로 잊으면 안 돼요. 교회는 목사 때문에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장로 때문에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권사 때문에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돈 많은 사람 때문에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우리가 유기체로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자라가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모르니까 목소리 큰 사람이 그냥 자기 멋대로 하려고 그러고 자기 생각이 옳은 것 같고 그러니까 맨날 지지고 볶고 싸우는 게 교회가 된 것이고 세상에서 손가락질을 당하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 교회는 그렇게 되지 않기를 정말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시고 주인 되시는 분은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교회를 성숙하게 하시는 분은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그 놀라운 섬세한 그 역사에 민감하십시오. 우리에게 어떤 아픔이 생겼을 때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무릎 꿇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정말 정말 부탁을 드립니다. 그 교회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삶입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12장 1절이 있었잖아요.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죠. 바로 11장 36절에 아까 읽었지만 제가 한번 다시 읽으면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라고 했어요. 9장에서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주권 이런 어려운 이야기로 가득 차 있어요. 9장에서부터 11장까지. 근데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한테 설명을 해주고 대답을 해주고 아마 해답을 주는 그런 편지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리에 관해서 쭉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해답이 없는 거는 우리 뭐 해야 된다? 하나님께 영광이 세세 부궁토록 있을지어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로 마무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리로 하다가 교리로 해결이 안 되는 것은 찬송으로 마무리하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가 있어요. 그래서 그 지혜를 가지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봐요. 근데 안 될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냥 실타래 뒤엉켜 있듯이 엉켜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해보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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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도 안 되십니까? 그때 무엇 해야 된다고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 11장 36절을 닥솔로지라고 이야기를 하죠. 닥솔로지라고 하는 말은 송영이라고 하는 건데 우리 찬송가에도 1장에서부터 송영이 몇 장이 담겨져 있잖아요. 이것이 어디서부터 왔는가 하면 독사라고 하는 말에서 와요. D-O-X-A. 이거는 영광이라는 뜻이에요. 즉 송영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노래예요. 우리 삶 가운데에서 무언가가 안 될 때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것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예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자녀들한테 가르쳤던 이야기가 있어요.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이 인생을 성공한다. 하나님 앞에 예배에 성공하십시오. 전심을 다해서 예배 드리십시오. 간절한 모습으로 예배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하는 건데 이 즐거워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로마서에서는 무려 7번이나 등장을 해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에게도 몇 번 말씀을 드렸던 제가 정말 좋아하는 목사님이에요. 존 파이퍼 목사님이신데 이 존 파이퍼 목사님이 쓰신 책에 Desiring God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한국말로 번역은 여호와를 기뻐하라라고 하는 건데 거기서 뭐라고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나는 히도니스트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희락주의자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기독교 희락주의, 히도니즘을 이야기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삶이 어찌 되었든 간에 나는 하나님 때문에 기쁘고 그리고 그 다음 책에서는 뭐라고 가르쳐주는가 하면 하나님 때문에 나는 기쁘지만 나의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예요. 이게 그 존 파이퍼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아주 좋은 그 교훈 가르침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까지 얻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영광의 자리까지 이끌어주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죠. 자, 성경 구절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찾아볼게요. 로마서 5장입니다. 로마서 5장 1절과 2절인데 2절은 올해의 우리 교회 주제 성구잖아요. 그래서 10월달 성경 퀴즈 대회 할 때 로마서 5장 2절 암송하는 문제를 반드시 내도록 하겠습니다. 꼭 외워주십시오. 로마서 5장 1절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성경책 덮지 마세요. 여러분 성경 이제 보세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았다. 이거를 네 글자로 잘하는 말이죠. 이신 칭의예요. 그런데 2절의 끝에 가보세요. 2절 끝에 가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뭐 했다고 그래요? 즐거워하느니라 그랬어요. 이거는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는 거죠. 그래서 네 글자로 중국어예요. 제가 만든 거 아니에요. 송 목사님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신위락이에요. 이신칭의에서 신은 믿을 신자인데 이신위락에서의 신은 믿을 신이 아니라 하나님 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내가 기뻐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서 살고 있는 킹덤 피플은 즐거워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목사인 저는 가끔씩 성도들이 얼굴이 어두우면 무슨 문제가 있나라고 걱정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근데 맨날 만날 때마다 1년 12달 52주 내내 얼굴이 찡그러져 있다면 목사가 무슨 생각하는 줄 아십니까? 아, 신앙이 흔들거리고 있구나. 왜 그럴까요? 감사가 없으니까 얼굴이 찡그러지겠죠. 거울에서 비춰지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여러분의 신앙의 상태를 점검하셔도 괜찮습니다. 신앙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맛볼 줄 아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맛볼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 때문에 기뻐할 줄 아는 사람이거든요. 때로 몸 조금 아프고 조금 손해보고 뭐 1년 동안 집을 공사를 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왜 그래요? 에어컨이 고장나고 하수구가 터지고 가스가 안 나오고 그래도 감사할 수 있는 건 왜 그래요?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것 때문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계시는 하나님 때문에 나는 기뻐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까 킹덤 파워를 가지고 자신 있게 당당하게 살아가는 킹덤 피플로 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